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39-240페이지 중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절이니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더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다음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멋있죠? 멋있는 유럽이 안 가봤는데요. 저도 사진만 봤어요. 책에서만 보고 이게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인데 독일에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튼튼하고 함부로 아무도 못 쳐들어올 것 같잖아요. 이곳이 루터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고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말단 이유로 쫓겨다닐 때 이 성의 주인인 사람이 여기로 피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여기 숨어 살면서 루터가 그리스도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루터가 여기서 피신해서 신약성경을 번역하면서 느꼈는데 이런 성 안에 피해 사는 것마다 이렇게 안전한데 내 주님이 내 성이라면 내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처음에 찬양 부르셨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여기서 부른 거예요.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 성을 생각, 이 성이 나를 지켜주는 곳 있지만 결국은 그 주님이 내 성이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그 찬양을 여기서 만든 건데 이 성을 생각하면서 루터가 만들었다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번 주가 그 종교개혁 주간이라고요. 마침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딱 날짜도 맞아요. 이 시간에 빌어서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그 종교개혁 간단 강의 뭐 이런 건데 잠깐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또 개혁교회잖아요. 미국 개혁교회 그러니까 개혁교회인데 개혁이 뭔지는 어디 가서 한마디는 할 줄 아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외치고 실천했던 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그분들은 모든 종교개혁의 절차와 과정과 내용 모든 것들 이 성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하려고 애쓰셨고 또 그분들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신앙과 삶의 성경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럼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으니까 번역했겠죠. 그런데 뭐 초대교회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아람어 같은 걸로 써 있는 구약 성경이 있었고요. 나중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서기 400년 4세기쯤에 제롬이라는 그 유명한 그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그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뭐 번역한 건 상관이 없는데 로마에서 쓰는 언어니까. 근데 교회가 그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라틴어 성경 외에는 아무 언어로 성경을 만들 수 없다.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카톨릭은 1960몇 년도까지 예배 시간에 라틴어 썼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일리도 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읽었다가 잘못 해석하고 우리 잘못 빠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선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그 라틴어 성경만 읽게 하고 라틴어 성경만 그 예배 시간에 가까이 하고 그 라틴어 성경만 외에는 모두 갖지 못하게 번역도 못하게 책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후에는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역사책 읽다 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 사제들도 많은 경우는 라틴어를 몰랐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팝송 배울 때 어떻게 해요? 팝송 밑에다가 글씨를 쓰잖아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그 영어를 안 읽고 한국말로 그 영어 발음을 하고 써가지고 읽는 것처럼 사제들이 그 라틴어는 못 읽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발음으로 써가지고 읽었다는 그런 얘기, 웃긴 얘기도 있는데 사제들이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성경을 모르죠. 그래서 뭐 중세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성경 교회를 갔는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도도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자기 동네에 수호신인 성인들이 있어요. 막 거기다 기도를 하고 그런 일이 생겼고 모든 것이 정리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뭐 예배와 기도 언어와 행동 그런 것들이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또 어떤 미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리고 그 돈과 권력 뭐 그다음에 어떤 그 성적인 타락도 굉장히 교회에 많았었고 사실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쉽고 실수를 하기 쉬운데 성경을 아예 모르니까 뭐 그거는 말해서 뭐 설명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그 혼탁한 도저히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대부분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또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쓰고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경을 쉽게 풀어주는 그런 책들도 쓰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르침도 주고 그러셨다는 거죠. 종교개혁하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라틴어 성경 말고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첫 번째 종교개혁가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요새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 뭐 그런 성교회가 있죠.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이분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무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깨우려고 그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 번역을 했는데 위클리프 이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중세 교회들로부터 이 선생님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묻혀 있는 무덤을 가르고 시신을 빼서 화장을 해서 강을 뿌려버려요. 죄목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다. 이게 죄목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죄목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죠. 성경 읽으러 하도 목사님이 가끔 그러시니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죄목이었어요. 성경 읽게 했다는 게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루터예요. 루터란 분은 그 아버지께서 자수성가하셔가지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좀 무식한 분이라서 자식만은 조금은 명예를 갖게 하자고 그래서 법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떤 은혜 체험을 해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세 그 사제들은 중세 신학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믿음은 필요한데 동시에 어떤 행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히 깨닫기 위해서 자기 몸에 그 어떤 고통을 가해요. 수도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때리기도 하고 뭐 금식은 기본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아니면은 몇 그 같이 그 믿는 사람끼리 공동생활을 하고 항상 믿음 얘기만 하다 보면 물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들은 없어져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그만 죄도 제가 지금은 안 가지만 저 두 시간쯤 북쪽으로 올라가면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죄를 고백하는 시간도 있어요. 어떤 죄를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오늘 저녁의 메뉴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이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그만 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루터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더욱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내 몸에 그 어떤 어려움들을 가해가면서 믿음 생활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죄가 커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루터는 어떤 고백을 하자면 나의 죄가를 이렇게 무겁게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이 미워진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이런 루터가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가 수도원에 어떤 탑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 타워 익스피리언스라고 그 탑의 경험이라고 유명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 구절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그 함께 읽은 본문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루터는 교회에서는 나의 공로로 의를 이루려고 고행을 했고 서로 채찍질까지 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아직 본성에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내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나에게 주셨다고. 이런 깨달음을 루터가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 가운데 루터가 교회를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교황이 레오 10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황에 취임하고 교황들이 있는 성당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성당에 갔더니 지금 위치가 아니었나 봐요. 위치는 지저분한 구시가지에 있고 또 교회 어떤 건축 양식도 목조 건물에 되게 허름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있어서 예. 그 시대에 그게 그 르네상스 시대가 르네상스 한참 진행되던 시대라서 건축도 그 고대 그리스 양식으로 건축하는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많이 재건축을 했어요. 옛날 그 멋있는 그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멋있는 석조 건축물로 다 재건축을 하고 교황 입장에서 보기에 내 밑에 있는 추기경 주교들이 있는 교회들이 다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멋있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명색이 교황인데 내가 사역하는 성 베드로 성당은 목조 건축에다가 진짜 요새 말로 그 가오가 안 서는 거예요.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축을 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건축가들, 유명한 사람들, 뭐 예술가들 모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경대로 하지 않았죠.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제 첫 번째는 그 관직을 파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나름대로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에 사람을 앉혀요. 그래 놓고는 너희들 거기 가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져와라. 교회 짓는데 바쳐라. 성베드로 성당인데 갇혀라. 이걸로만 모자라서 그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때는 그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평가되는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모금을 하게 만들어요. 아주 탁월한 모금한 사람이었어요. 뭐 탁월한 설교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 탁월한 사기꾼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이용하냐면 연옥 교리를 이용해요. 혹시 성당 쪽에서 그 오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죽었지만 아직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성당에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죽었는데 아직 정결치 못하게 됐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대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앞서 정결케 되는 과정, 시간을 거치는데 그곳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대요. 셋째는 이 연옥 교리를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뒤에다가 아주 무서운 지옥 그림을 쫙 그려놔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 가족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속에서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부모와 가족을 구해낼 수가 있다. 면제부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면제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헌금통에 넣고 그 헌금통에서 그 동전이 짤랑거리는 순간 여러분의 친구, 가족들은 이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도 모르죠. 배운 적도 없죠.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막 갇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도 친구 가족들이 천국에 가는 게 좋잖아요. 지옥에 가기를 바라지 않고 연옥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갖다 낸 거죠. 그래서 면제부를 구입해서 자기 친구 친척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죽은 친척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면제부를 구입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모였대요. 뭐 서민들은 몇 달을 일해서 그 모을 수 있는 돈들을 냈기 때문에 그 돈들을 반 정도는 그 위에 상납을 하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나머지는 나눠서 가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루터 선생님께서도 퇴짜리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모르는 신자들이야 뭐 넘어가서 헌금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대학 교수잖아요. 이분은 그 비텐베르그 신학교 교수였으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이 아무리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루터가 더 성경을 많이 알았을 테니까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이 사람이 말하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테첼이라는 사람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그 얘기를 해보고자 토론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했어요. 그 주제가 95가지예요. 그래서 1517년이에요. 10월 31일 이번 주일이죠. 아침에 뭔가를 붙여요. 뭐냐면 여기에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걸로 시작되는 95개의 주제를 써서 대학교 교회 정문에 딱 붙여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카톨릭 교황부터 해서 높은 사람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루터는 파문이 되고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신칭의를 말씀하셔서 정말로 어떤 교황이 얘기하는 헌금이나 그리고 루터가 사제 때 경험했던 고통을 주는 것 이런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황이나 뭐 추기경이나 주교나 사제들만 사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제고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사제가 돼서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지 뭐가 나에게 남는데 나에게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어떤 교황이나 그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읽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그 나라 백성들이 쉽게 읽도록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비텐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배포했는데요. 이처럼 루터는 성경이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중심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어떤 종교의 계획을 이었던 사람이 칼빈 선생님인데요. 그 장로교인이라면 우리가 한인 동산 장로교회잖아요. 장인로교회라면 교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칼빈 선생님인데 그 루터보다 한 20여 년 뒤에 나이는 한 26살 어리고요. 20여 년 뒤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어떤 종교 개혁을 하신 분들이 뒤를 따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개혁주의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신 분이에요. 뭐 지금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당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 시스템인 이분이 만드신 거죠.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어떤 정치제도와 국가제도가 한 성경에 옳은 것인가까지 고민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 루터를 계승하신 분인데 루터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살려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 이거였는데 칼빈이 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쉬움이. 그게 뭐냐면 이신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루터의 상황과 환경에서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만인 사제설을 얘기하는 만인들이 모든 사람이 사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이상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께서는 그 루터의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그 이신칭의의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가 성화라고 그러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신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풍산봉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하셨는데 그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법적 용어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희들은 무죄 땅땅 그 판결을 내리신 거라는 거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 천국 갈 날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책임으로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한 발 더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날마다 한 발, 한 발이 안 되면 반발, 반발이 안 되면 반의 반발이라도 나가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성화의 삶을 이신칭의가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인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사람이라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벌금이 수천억 불이 나왔어요. 수천만 불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려고 하는데 평생 갚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고마운 분이 그 돈을 갚아줘서 내가 감옥에 나오게 됐어요. 내가 사기죄를 쳐서 들어갔는데 나왔어요. 감옥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사기죄를 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 죄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삶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시절과 지금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고 교회를 나가서도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성화라는 거죠.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거기에 나가려고 쉬지 않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을 가지고 칼빈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꾸 칼빈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게 학교 다닐 때 하도 칼빈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분 제자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칼빈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해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예정론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도하신 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그 칼빈이 얘기한 예정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택하시고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죄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칼빈 당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개신교를 가든 카톨릭을 가든 어딘가는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장, 영주나 뭐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내가 개신교에 가겠다면 개신교 다 가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카톨릭에 가겠다면 제일 높은 사람이 다 카톨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 개신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신칭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칼빈 선생님이 보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너무 못됐어. 교회에서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그렇고 교회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못되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교회에 들어온 악한 생각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저렇게 살 수가 없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와 함께 그 멸망받을 자들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신과 동시에 구원하지 않을 자.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을 자가 아니죠. 멸망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고 신앙도 고백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할 사람도 세상이 만들어지기는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께서. 어려운 말로 그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됐다. 지금에 와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멸망할 자도 예정됐다는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제가 뭐 칼빈 선생님을 따르는 곳에서 공부를 오래 했던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나 성결교는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또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칼빈 선생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나. 칼빈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생각도 하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목사로서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교회 그 사역하면서 저런 사람도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의문이 되는 아주 정말 못된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칼빈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마 이 그 구원하지 않을 자도 미리 예정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저번 때 제가 설교한 마태복음 25장 보면 세상 마지막에 사람들을 모아서 오른편에 양의 자리, 왼편에 염소 자리로 갈라요. 그래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천국으로,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어느 편에 서 있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심판하실 주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상상들을 해봤어요. 그 본문 가지고 왜 그럴까? 왜 다 아는데 심판의 주님 지금 말로 하면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한다고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둘을 가지고 갈라가지고 또 보내실까 했는데 그래요. 그냥 제가 상상했던 거니까 아마도 그 심판이 두 번 있지 않았을까. 1차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자리에도 오지 못하고 아예 먼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 예수님 알아요 한 사람들만 한 번 더 모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상상이에요, 제 상상. 혹시라도 어디 가서 이게 뭐 같다고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로 남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심판의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전에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전부 내게 주신 은혜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눈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가진 인간들이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 요건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긴 사람들은 구원으로 들어간 것이고, 예정된 구원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알았지만, 그것을 주신 예수님도 알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고, 이전에 죄악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그 은혜를 내한 몸, 내 가족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물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이 외부의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자는 것도 모른 척 하면서 그저 내한몸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정된 멸망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제가 해봤다는 거죠. 제가 그래요. 어쨌든 구원도 멸망도 이미 예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 칼빈 선생님이 가르친 성화에 대한 것이나 예정론에 대한 것이나 거의 500여 년이 된 그런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려는 작업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에서는 그 뼈대를 그대로 계승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가르침들이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뿌리로 이 가르침들을 해주셨다는 거죠.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라서 한번더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고, 엿장수 마음대로 믿는다고 비판했던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제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도 있고, 또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알수 있다면,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개혁에 나선 선생님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이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할 뿐 아니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삶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 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준 선생님들의 뜻이고, 그 선생님들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네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생님들은 교회가 교황이 중심이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뭔가 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때문에 죽고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가까이 가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있는 성도가 개혁하는 성도이고, 또 그런 교회가 개혁하는 교회이고, 또 그런 몸부림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혼자만 갖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열정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또 성경을 읽게 하고 싶어서 목숨을 걸었던 많은 분들의 삶을 또한 나눴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에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이 그 감사 그 주님께서 은혜를 알기 이전보다는 조금 더 주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뜻대로 변화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달려가지만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달려가려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가는 성화의 삶이 또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인도하시는 이풍삼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개혁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